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까지 190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같이 봅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되어 성수주일하며 사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명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어머니의 그 기도 소리 다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깨어 있읍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들은 모두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기록을 하신 말씀들입니다. 사실 우리들은 우리들에게 참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이런 말씀들을 줄도 치고 암송도 하고 그렇지 않은 말씀은 그냥 살짝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는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사실 그 이름들이 별 의미가 없죠. 그러나 그 말씀들을 유심히 잘 살펴보시면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들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봅니다. 여인들의 이름이 다섯 명이 나오죠. 그 중에 네 명은 다 정상적인 여인들은 아닙니다. 기생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저주받았던 민족 그 자녀 후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보 속에는 저주받은 사람이나 또 기생이나 또 남의 아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는 들어와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속에 내포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들을 하나도 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사실은 쉽게 이해는 되지 않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난 다음에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죠. 3,000명이 회개를 하고 돌아와서 처음으로 초대교회가 형성이 되어집니다. 초대교회에 그 형성되어진 그 첫 번째 모습. 사실 제일 처음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가장 순수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심을 잃지 말라 그러죠.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처음에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그때에 그러니까 가장 뜨거운 상태입니다. 가장 뜨거운 상태이고 교회의 가장 이상적인 모습이고 가장 성령이 충만한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루아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사도들을 통해서는 다른 나라 언어들이 그 입에서 막 흘러나오면서 각 15개국 정도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자기 그 언어로 자기 나라의 언어로 말씀을 듣는 기적을 그들이 보았었습니다. 얼마나 뜨거웠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면서 그들이 회개하면서 세례를 받았었죠. 3,000명이 막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때 당시 교회 건물이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러니까 성전의 뜰에 모여서 그곳에서 그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누고 찬양을 하고 모여서 기도를 하고 사도들에게서 말씀을 듣고, 아, 예수님이, 우리가 죽였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그들은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가장 뜨거운 상태의 교회의 모습이 오늘 기록을 해놓은 이 말씀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지금 우리와는 맞지 않는 말씀이라고 하면서 지나가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우리가 44절과 4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함께 공유했다라는 말입니다. 서로 팔아서 그것을 이렇게 돈으로 만들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돈으로 마련을 해서 이 돈이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 과부들, 그리고 고아들, 당장 뭔가 없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는 이런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은 분명히 지금 이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일 거야 라고 하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냥 통로일 뿐이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이것이 바로 완벽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가장 초창기에 성령이 뜨겁게 임했을 그때에 일어난, 전혀 식지 않았을 그때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말로 성령이 충만하면요, 이런 모습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즉 성령께서 이 일을 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지만은 스스로 그들이 알아서 그걸 하고 싶어서 한 것입니다. 내 금덩어리 팔아가지고 돈으로 만들어서 저 사람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갖다 주는 겁니다. 조금 지나면서부터는요, 사도들이 이 모든 일들을 다 주관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그 초대교회 중에서도 가장 초창기의 그 모습,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물질에 대해서 어떤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너희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를 원한다면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보통 예수님 믿으면은, 아,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을 하고 그 말씀대로만 살면 되겠다, 그래서 나와서 기도하고 또 내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나마 신앙 생활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한쪽 구석에 하나님께서는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청지기 정신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다 손을 좀 내려놓아라고 하시는 이 그 주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데요. 사실은 이건 우리가 살짝 숨겨놓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고 난 이후에 이런 모습을 주께서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온전한 신앙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 그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런 모습은요, 초대 교회, 예루살렘 교회 이후의 교회에는 이런 모습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다 각기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특별할 때 연보를 거두었죠. 연보를 거두어서 이 연보가 필요한 교회라든지 또 가난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목회자에게 지원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원리는 똑같습니다. 내 물질이 다 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 원리는 똑같은 것이죠. 십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 십일조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이 십일조죠. 나의 생명도 또 나의 물질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도 다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십일조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십일조 예물을 주님께 드리는 성도는 신앙생활의 균형이 딱 잡혀져가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일조를 주님께 드리고 나면 나머지 10분의 9는 그러면 내 것이냐? 그게 아니죠. 십일조를 드리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 고백이니까 10분의 9도 누구 것입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의 9를 가지고요 내 마음대로 사용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고 사치해서는 안 되고 엉뚱한 곳에 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쓰기를 원하시는 곳으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것이 청지기 사명입니다. 그 청지기 정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을 그때에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를 해 가셨죠. 바로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이처럼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들이 왜 여기에 순종을 하면서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종말론 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다가올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걸 생각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재물은 축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는 쓰고 나누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해야 될 대상이 되는 것이지 축적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들 모두가 다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나누어 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요 생각보다 빨리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가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온 것은 핍박이었죠. 그래서 이들의 이 삶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고 그 다음에 4장에 똑같은 표현이 한 번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에도 2장과 4장에만 이게 국한이 되어져 버렸고 성도들은요 원래의 모습으로 또 돌아가게 됩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게 되었고 필요하면은 연보를 통해서 물질을 주께 드리고 부족한 사람들을 돕는 이런 모습이 정착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잠시만이라도 초대교회 이러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은요 물질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일선상에 이렇게 놓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만큼 사람에게 있어서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물질은 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요 이 돈 때문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도 그런가요? 돈 때문에요. 얼마나 국가를 죽이고 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래서 IMF를 신청한 국가들은요, 기업이 다 넘어가 버립니다. 뭔가 도움을 주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것이 도움을 주는 것 같이 보이면서도, 그 국가에 있는 알짜배기들은요, 다 가져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고 돈을 먹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 돈 때문에 사람 생명도 왔다 갔다 할 정도로 돈이 무엇인지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뒷전입니다. 어쩌면 이 세대 가운데에서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아주 사람이 삭막해져 버립니다. 빨리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조금만 살펴보게 되면요, 그 모든 것에 그 악한 것들의 배후에는 보게 되면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악의 뿌리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만약에 돈에게로 우리의 마음이 자꾸만 끌려 들어가면 큰일 났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돈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근데 돈 없이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돈을 주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먹고 살고 입고 쓰고 나누어 줘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우리의 정신만 바로 차려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져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게도 만드시고 가난하게도 만드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게도 하시는 그 모든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사탄은요, 요거를 끝까지 붙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물질을 가지고 성도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이 사탄의 그 습성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기를 할 때, 그 사탄이 그 바로를 통해서 모세와 더불어 타협을 했던 모습, 그 첫 번째를 보게 되면요, 이렇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랬을 때 보내지 않다가 막 두들겨 맞죠. 그러면서 타협을 합니다. 타협을 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사탄의 습성이 잘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너희는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라. 두 번째로는,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타협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세 번째로는요, 너희의 어린 아이들은 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네 번째는,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결국 마지막에 딱 붙드는 것이 양과 소죠. 재물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타협을 하는 마지막에 붙들고 있는 것이 재물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이 재물 하나 붙들고 있으면요, 그 쉽게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붙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으려면요, 이 물질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하나님이 다 뺏어갈 것 같아서, 그래서 그 선포를 잘 못하거든요. 선뜻 이 고백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그 내 거는 내가 쥐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망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이걸 꼭 붙들고 우리의 약점을 활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제일 잘 사는 방법은요, 물질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이 물질에 얽매여져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있으면은 그때 쓰는 것이 좋습니다. 자꾸만 쓰고 나누어 주고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채워주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데, 그걸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적기 때문에 이걸 놓치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자꾸 각박해져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물질에 많고 적음에 관제치 않습니다. 그 많고 적음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비록 적은 물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을 사용하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 그리고 이렇게 그 물질을 자를 수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흘러내려가는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물질은요, 하나님께서 주실 수도 있고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당시가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세대였죠. 그러니까 당시에는 세리들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세금을 많이 뜯어내려고 없는 중에서라도 많이 뜯어내려고 막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는데 자꾸 세금을 많이 뜯어가니까 이 세리들은요, 온 백성들의 원수가 되어졌죠. 많이 있는데 뜯어가면은 죽고 끝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죠. 이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뜯어가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부유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성령 충만 받으니까요. 많건 적건 그들에게 있는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겁니다. 적은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것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주께서 이 물질을 사용하여 주십시오. 조그만 것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을 주장을 하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상적인 신앙은요, 바로 이러한 신앙입니다. 주와 더불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면서 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이것, 이 두 가지가 다 되셔야 온전한 신앙인이 될 수 있다. 지금 성경 말씀은요, 가장 성령이 충만할 때의 모습을 이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런 초대교회의 모습이요,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와 같이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서로 공유하는 사건들이 역사 속에서 여러 번 있었습니다. 언제였냐 하면은 종말설이 대두가 될 때마다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잠시지만은, 잘못된 것이지만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서로 재물을 공유하면서 지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92년 10월 28일 그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라고 난리가 났던 적이 있었죠. 그때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준비하라.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회에서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생활을 했습니다. 서로 모여서 자신의 그 직장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집도 팔아서 다 교회에다 갖다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같이 공유하면서 신앙생활을 했죠. 왜냐하면은 이제 92년 10월 28일이 되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들도 다 필요가 없어지는데 그거 아웅다웅하면서 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그래서 재물들을 다 팔아가지고 다 바쳤습니다.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전도지도 만들고 막 전도도 하고 막 그렇게 했겠죠.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함께 생활하면서, 그리고 저녁 12시만 되면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밤에 깨어 있어야 된다, 이것 때문에 막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92년 10월 28일이 지나가고 10월 29일이 되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이 불발이 됐죠. 그리고는 29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0월 29일 날로 역사적인 날인데요. 그때 제가 제대를 했습니다. 제가 제대를 했고요. 저는 새로운 세계를 보았습니다. 제대를 하고. 그들은 공동체 생활에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세계 도처에서 시한부 종말을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했는데요. 그들의 공통점은 함께 생활을 하다가 재림이 불발이 되면은 와해가 되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비록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그 예언이 모두 빗나가고 그들은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지만은, 근데 역사적으로 사람들은 이 종말을 의식을 할 때만 현실 세계에서 비로소 물질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 모임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만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초대교회의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그때에만이 물질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은 물질과 관련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자유하면서 살 수 있는 길은 내 호주머니에 있는 이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언제든지 내어드릴 수 있는 이런 참으로 올바른 이런 상황, 이런 그리스도인의 신앙은요 종말 신앙을 가질 때에 그제서야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말 신앙이 중요합니다. 종말 신앙, 예수님에 대한 그 재림 신앙이요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물질에 얽매여져 있죠. 이 물질을 놓고 싶지 않아서 꼭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건들이 일어날 때도 보면 그 재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하고 이것 때문에 다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이것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 않고 이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은요 종말신앙입니다. 종말론에는 두 가지가 있죠. 우주적인 종말론과 개인적인 종말론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은 끝납니다. 정말로 그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필요가 없습니다. 그 모든 것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아깝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때가 우주적인 종말론입니다. 우리는 늘 이걸 바라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으니까 반드시 우리는 이 우주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론입니다. 교회사에 드러난 이런 종말론자들은요, 시한부적인 종말론자들은 다 우주적인 종말론이죠. 그래서 우주적인 종말이 눈앞에 닥쳤다고 생각을 할 때 물질에서 다 자유로울 수 있었지만은 그 기간에 딱 끝나고 나면은 분노하면서 속았다라고 그러면서 다시 물질에 예속된 삶으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그 우주적인 종말뿐만이 아니라 나 개인적인 종말이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개인적인 종말, 우주적인 종말은 언제 도래할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단 징조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징조들이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아, 때가 너무나도 가까이 왔구나. 사탄이 얼마나 이렇게 쪼으면서 들어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 때가 다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올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개인적인 종말은 언제든지 우리들에게 갑자기라도 닥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치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개인적인 종말입니다. 우주적인 종말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우리 때에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우리 인생은 이 땅 위에서 끝나기 마련입니다. 바로 그날 우리 각자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 이것을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에 대해서 내가 그것이 많든지 적든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임하시고 마지막 때가 다가왔음을 알았을 때에 재물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재물을 아무렇게나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껏 쓰고 또 낭비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재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요즘에 참 이상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요, 사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뉴스를 보면요, 지하에 거대한 아파트를 지어놓고 거기서 몇 년간 살 수 있을 정도의 그 식량들을 막 재워놓고 막 그러고 있습니다. 핵폭탄이 터져도, 그리고 막 이렇게 우주에서 운석에 떨어져 와서 부딪혀서 막 이렇게 지구의 지상의 표면에 난리가 일어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살 것이라고 지하에 땅을 깊이 파고 그곳에 아지트를 만들어 놓는, 그래서 사재기를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이 지구의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특별히 종말이 다가오고 있으면 다가오고 있을수록 우리는 재물에 대해서 생각을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려고 1년, 2년이라도 더 많이 살아보려고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재산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을 했고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성경적인 물질관을요, 세 가지로 한번 요약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청지기 정신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가진 물질 속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을 위한 분량이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요, 그래서 나는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이 지나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물질은 나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이 물질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더 풍성하게 해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43절 말씀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죠.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존경심과 경외감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언제 존경스럽고 언제 경외감이 생깁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이때 당시 사람들이 성도들을 보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야, 경외감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보면서 마음속에 존경심을 가졌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물질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못하는데, 나는 이것을 못하는데,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저들은 자기의 물질을 이렇게 내어놓을 수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것을 그들이 느끼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약에 존경을 받는 기독교인이 있다면요, 그는 물질에 사로잡혀서 사는 성도가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이 인식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2장 16절에 보면은 잘 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부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르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근데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은 재물을 얻은 사람이 또 창고를 짓는 것은요, 사실 당연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부자가요, 아주 중요한 사실 세 가지를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 첫 번째로 그 많은 재산을 맡기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 재산 속에 다른 사람을 돕도록 하기 위한 분량이 있다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보다도 자신의 종말, 자신의 죽음이 눈앞에 와 있다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가 죽고 나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다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은 되었지만 존경의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막상 그가 호흡이 멎었을 때에 한 푼도 가지고 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너에게 준 재물 어떻게 사용했느냐, 그거에 대해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 씀씀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적다 하더라도 물질에 대해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돈은요, 이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아쉽죠? 근데 이건 내 것 아닙니다. 진짜로 내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자 하시면요, 순식간에 다 나가버리는 것이 그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는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한 분량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앞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개인적인 종말이 내 앞에 있다라는 것을 의식한다면은 지금 내게 주어져 있는 시간 속에서 지금 내게 있는 이 물질,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할 수 있습니다. 쓸 수도 있고 나를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은 또 다르게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온전한 신앙인, 하나님께서는 그 온전한 신앙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예배하는 데 힘쓰는 이들이 온전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물질에 대해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이들이 온전한 성령이 뜨거운 그런 신앙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섬기는 사람들이다,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님들이 초대교회 제일로 뜨거웠던 이 순간, 제일로 뜨거웠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교회의 그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아하, 그렇구나, 우리가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순전한 마음과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의 물질에 대해서도 자유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다고 하면 다 안 가지고 갑니다. 자유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이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건강도 주셨고 물질도 주셨고 사랑하는 가정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고 자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한번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